자, 재밌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딱딱한 얘기 했으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계에서 배송이 가장 빠른 나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맞추기 어려워요. 총알 배송, 초광속 배송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브롤터요? 아, 도시. 초광속 배송. 정말 빨라요. 말도 안 돼. 중국? 중국도 빠르죠. 싱가폴? 자, 일단. 답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로켓 배송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며칠 걸립니까? 하루? 2일 배송? 길어야 이틀? 새벽 배송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죠. 새벽에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게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아니, 오늘 시켰는데 내일 오는 게 말이 돼요? 라떼는 말이 안 됐어. 라떼는 말이 안 됐어. 오늘 시켰는데 내일 오는 게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어. 소포 보냈지, 옛날엔. 소포는 우편보다 오래 걸려서 3일, 4일, 5일? 뭐 이 정도는 걸렸죠. 그리고 소포 붙이려면 우체국까지 가야 되고.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은 지금 시키면 내일 오죠. 지금 시키면 내일 오죠. 딱 그 정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얼마 전에 한 노조에서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 그랬더니 벌컥 들고 일어났죠. 소비자 단체, 쿠팡노조, 중소제조업체들까지 발칵 들고 일어났죠. 이렇게 세게 들고 일어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새벽 배송이 엄청난 효용을 줬다. 소비자 단체가 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벌컥 일어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건 대단한 효용을 준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송 기사들까지도 반대를 하시고 여기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이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2일 배송 정도를 합니다. 하루. 이 나라는 얼마를 하냐? 10분 배송 시스템. 10분은 뭐야, 10분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10미닛 딜리버리 에코 시스템. 저스트 10미닛도 아니고, 아니, 이효리 씨도 아닌데, 그 10분 만에, 10분 안에 배송이 가능하냐? 이거 정말 뭐 홍콩처럼 작은 도시냐? 아까 누가 뭐 지브롤터 얘기하던 정말 그렇게 모나코 뭐 이런 조그만 나라냐? 10분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야, 그 인도가. 자,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 인도. 아직 개발 도상국 단계를 하고 있는 인도가 이 여기서 철도망도 제대로 어디까지 깔려야 되는지 모를 것 같은데 이 내부는 어떻게 들어가나? 10분 배송이 말이 되냐? 우리나라 남한만 치면 남한 면적이 한 30배가 넘습니다. 여기가. 이게 고산지대도 있죠. 물론 여기를 다 10분 배송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도의 대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으로 불타오고 있는 나라가 인도다. 인도의 신생 기업들은 10분 배송을 내세우며 아마존, 월마트 등과 싸우고 있다. 10분 배송을 했다. 야, 사람 죽었다. 사람 죽었다. 10분 배송? 이걸 어떻게 하냐? 실제냐? 내용을 보면 인도의 실제 요즘에 최근에 생겨난 스타트업들, 커머스 업체들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10분 내에 배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드도 가능하대. 돈만 내면. 먹거리, 일렉트로닉스, 전자제품, 냉장고도 가능한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10분 내 배송하겠다. 이들의 슬로건은 조금 더 보면은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더라고요. 계란을 삶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모든 것을 집 앞까지 배달해드립니다. 가 인도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10분 배송 서비스는 인도 상거래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아니 근데 10분은 어느 나라에 가도 혁명인데? 10분이 혁명이 아닌 나라가 어딨어. 이게 가능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근 1kg를 사도 10분 내 오고요. 마스카라를 사도 10분 내 오고 심지어 이쑤시개 하나를 사도 10분 내 온다고 합니다. 돈만 내면. 물론 이쑤시개 값보다 배송비가 비싸겠지만 10분에서 길어야 20분이란 기록적인 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다. 자, 이걸 인도에서는 퀵커머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퀵커머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론이나 뭐 전소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퀵커머스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 사람을 또 어떻게 고용할 거야? 로봇이 하지 않,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막 라스트 원 마일이라고 로봇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사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인건비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인도는 이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냐? 실제로 최근 생긴 인도 스타트업들, 커머스 스타트업들을 보면 이 퀵커머스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1위가 이 블링킷이라는 데인데 이미 시가총액 20조를 넘었어요. 다 시가총액이 수조 원대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배송의 비밀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 10분 배송 뭘로 하냐? 드론으로 하냐? 사람으로 합니다. 로봇으로 하냐? 사람으로 하고요. 사람으로 하냐? 배달 라이더 분들로 합니다. 배달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아니 근데 그 아무리 대도시에만 한다 그래도 대도시 넓이가 엄청난데 배달 라이더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10분 배송을 하냐? 인도의 긱 워커 대부분이 배달 라이더인데 이 배달 라이더 분들의 숫자는 2025년도에 약 1000만 명이라고 해요. 1000만 명. 와, 2030 회계연도까지 2350만 명의 배달 라이더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아, 그래서 10분에 한다고? 야, 씨. 이 정도면 인해 전수를 넘었는데? 2350만 명이면 인도 인구가 14억 명인데, 1인당 60명을 커버하면 되는 거죠. 235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지금 라이더로 지금 배달하고 계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인도는 아름다운 인구 피라미드를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줄어들어서 걱정이 되긴 하다. 이 정도면 양호하죠? 아직 양호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14억 6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향후 10년 동안 8,400만 명의 신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을 소화를 못해. 결론은 그거예요. 이들을 소화를 못합니다. 인도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이 얼마냐면 17.6%예요. 근데 이건 공식값이니까 사실상 3명에 1명은 논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사실상 3명에 1명은 노는 데다가 이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지간한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숫자를 좀 보여드리면 물론 중국하고 비슷한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제 숫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하여튼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많은 지역이 대도시는 아니지만 아직도 1차 산업을 하죠. 1인당 전체 GDP가 2,700달러예요. 전체 1인당 평균 GDP가. 농부들의 수입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고용이 가능해. 1차 산업이 전체 노동력의 약 40%를 고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게다가 인도는 큽니다. 뭐가 크냐면 빈부격차가 커요. 중산층 가정에서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어요.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중산층에만 해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어. 수입액차가 커서. 그렇기 때문에 망고 하나도 저렴하게 배송해줄 누군가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하고 좋다. 시간 압박도 없고 시간 제압도 없고 주급도 받고 공급도 넘치고 수요도 넘친다. 아주 좋은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보면 서구권이 고민했던 라스트 1마일, 마지막 1마일, 마지막 1km, 집 앞까지 어떻게 배달할 거냐. 로봇 만들고 난리 쳤었잖아요. 옛날 슈퍼컬드 보면 로봇이 어떻게 안 될까, 드론이 안 될까. 심지어 뭐 공중에 캐리어를 띄워서 거기서 드론 막 내려갖고 물건을 나르면 안 될까? 곳곳에 유통망까지는 가는데 유통 거점까지는 거기서 라스트 1마일 가는 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이걸 포기했는데 인도는 이거를 야 뭐 하려고 로봇으로 하냐? 리얼 바이오 휴머노이드로 하면 되죠. 10년에 8천만 바이오 휴머노이드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될 게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선진국에서 이게 다 실패인데 초음속 배송이 이게 실패했는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배달 라이더분들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비즈니스였는데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소비자에게 상품을 매우 빠르게 배송하는 퀵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했고 등장했다는 거죠. 이게 5년이 안 됐습니다. 이 모델이 등장한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 또 이래요. 그래 알겠어. 인건비가 싸. 그래서 바이오 휴먼 비잉들을 사용해서 배달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10분은 불가능하지 않냐. 여기도 대도시가 있는데 우리도 서울 생각해보면 어떻게 10분 내로 가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배송하는 사람들과 인터뷰가 있는데 이들은 10분 안에 배송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인다. 직원들의 속도는 이게 핸드폰입니다. 화면에 초단위로 표시가 되며 느려질 경우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인다. 야, 시키면 죄송스럽겠는데. 잠깐만. 야, 깜빡깜빡. 야, 1분 지났습니다. 1분 30초 지났습니다. 깜빡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주문이 왔을 때 내가 그 주문을 요 가방에 넣고 뛰어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픽업 시간이 1분 30초 안에 완료해야 된다. 미쳤다, 진짜. 대기 타고 있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많은 라이더들이 대기 타고 왔다가 주문 들어왔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짚고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 시동 걸고 나가는 데까지가 1분 30초. 1분 30초. 이 기업에 써있는 그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1분 30초 내에 키고 나가는데 중간에 느려질 경우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달에는 다른 데 가세요가 깜빡깜빡깜빡거린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고객이 좀 멀리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 내에 다크스토어라는 거를 엄청난 수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람이 안 가는 무인 점포. 다크스토어. 고객은 없고 물건만 쫙 있는 거예요. 배송기사만 쫙 있어. 전화가 오면은 뛰어 들어가서 저걸 하나 짚고 넣으면서 달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10분 배송이 됩니다. 야, 진짜. 아, 전화를 받으면서 37번 어디요? 그러면은 뛰어가면서 이걸 잡고 넣고 달리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도대체 다크스토어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시마다 3km 안에 다크스토어를 하나씩 둬야 된다. 3km면 지하철 역마다 하나씩 다크스토어를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 가구 구매의 80%가 자기 집에서 반경 3km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딘가에다가는 물건이 쌓여있는 다크스토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들고 뛰어나가면 된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수천 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실제로 인도 퀵커머스 업체들은 수천 개의 다크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어떻게 하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 프랜차이즈로.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와서 어디에 다크스토어를 열면은 퀵커머스 업체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서 팔리는 수익은 네가 갖고 우리는 배송하고 마진을 먹겠다. 야, 이것도 아이디어인가? 그러니까 개인들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편의점을 열어 팔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서 편의점처럼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너희를 소형 창고처럼 이용을 하겠다. 주문이 들어오면 니들 매출은 맞는데 우리가 들고 배달을 해주면서 중간에 뭔가를 먹겠죠. 이거를 수천 개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블링킷은 아까 업계 1위, 100개 이상 도시에 1500개 매장, 1000개 이상 매장 점점 늘어나요. 엄청난 속도로 늘리고 있대요. 아까 처음 나왔던 수익이라는 곳은 2025년 4월 값이 지금 750개. 작년에 비해서 2배.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면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저 다크스토어에는 오직 픽업만을 위해서 최적화된 상품을 배치한다. 기사분들이 들고 뛰어나가기 편하게. 야, 씨. 이렇게 앉아있다가 모여 그러면 뛰어서 짚고 바로 뛰어나가는 거죠. 1분 30초. 빠르게 팔리는 상품들은 입구 가까이 배치한다. 이런 건 AI로 한다고 합니다. AI로 이 지역에서 뭐가 많이 팔려 그러면 그걸 중점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어디에 배치한 다음에 뛰어나가는 경로를 최적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음속 배송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 리가 없죠. 이 배송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인건비도 비싼데 오직 인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고 더구나 인도 도시들이 또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미국 도시하고는 도시의 형태가 다르다. 인도 도시들은 엄청난 인구 밀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근무하는 데도 있고 저 교회 외곽에다가 많이 살잖아요. 걔네들 그 특유의 그 마당하고 길 있고 똑같은 집들 막 갑복 산 것처럼 붙여놓은 그런 곳에 많이 사는데 얘네들은 도시에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배송거리가 짧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해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덕분에 이 배송하기 편한 나라. 이 아파트 없이 우리가 모두 개인주택에 살았으면 배송 쉽지 않았을걸? 마치 미국처럼 저기 넓게 퍼져갖고 개인주택에 쫙 살았으면 쉽지 않은데 우리는 아파트 한 동에 뭐 만 세대도 살잖아. 3,000세대 만세에 사니까 거기에 그냥 배송하기 편한 것과 비슷한 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도 청년들은 이커머스 익숙하다 그럽니다. 하지만 인도 청년들은 몇 명 안 되지 않나요? 7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7억 3천만한테만 팔아도 될 것 같아. 즉각적인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 세대가 7억 3천만이다. 장사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조기를 이제 주로 타겟으로 한다 그러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배송업체가 이게 인터뷰한 게 있는데 자신들의 최단 시간 배송 기록은 3분 21초. 그러니까 얘네 배송 앱이 찍히는 것 같아요. A 기사는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7분이 걸린다. B 기사는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14분이 걸린다. C는 17분인데 C는 아웃. C는 아웃이야. 넌 아웃. 야, 뭐 오래 걸려. 7분 내로 끊어야지. 지금까지 가장 빠른 퀵커머스는 3분 21초. 1초까지 찍히는 거 보니까 진짜 마지막에 딱 찍히면 딱 도서관 마치 출입증처럼 몇 초 내에 배송했다는 게 찍힌다는 거죠. 근데 3분 27초면 진짜 내가 사서 뛰어가도 이거보다 느릴 것 같은데 그 가게에서 내가 준비 시작 해서 산 다음에 내 집까지 뛰어가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인도의 오늘이라고 하고요. 인도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명적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다. 기저귀에서 음료수 하나까지 모두 초음속 배송, 10분 배송이 된다. 혁명이다. 당연히 그 인도 아니고 서울에 아주 혁명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블링킷, 잽토, 스위기스 이런 데들은 지금 모두 다 월평균 거래 사용자 수가 1,000만을 넘겼습니다. 1,600만, 뭐 1,100만 이 정도를 찍고 있고요. 뭐 워낙에 편하다 보니까 주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퀵커머스 업체들의 매출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인도 소매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5년 됐어요, 5년. 아, 야, 너희 소상공인 괜찮니?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인도 산간지방은 안 되고 인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되게 뭄바이, 뭐 델리 이런 데 있죠.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그럽니다. 인도 전역을 생각하면 인도 전체 쇼핑 중에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한자리 퍼센트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 그러고 이 서비스는 지금 저 기업들은 10년 내에 20배 성장을 전망한다. 지금 퀵커머스가 60억 달러 시장인데 1000억 달러. 10년 만에. 20배 성장.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듯이 저렇게 지금 막 성장하고 엄청나게 매장 늘리고 엄청나게 그 기사들 고용하면은 흑자일까요? 적자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저기업들이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지가 되죠. 그 빅3라고 불리는 세계의 퀵커머스 기업들이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아는 거죠. 승리하면 시장을 먹을 수 있다. 미국을 봐도 그렇고 뭐 일본을 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하여튼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조단이 손실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 죽으면 내가 짱이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이 본 전략입니다. 아 그렇죠. 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될 수 있고 물론 인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상공인 다 죽는다. 10분 배송이 인도의 구멍가게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저 퀵커머스가 들어온 다음에 10월 기준 20만 개의 동네 상점이 문을 닫았다. 동네 상점 숫자가 130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친 나라죠. 상점이 1300만 개야. 우리나라로 치면 4명당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 여기는 상점 숫자가 1300만 개. 그래서 그중에 20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고 뭐 소규모 상점, 대형 백화점 이런 데도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도라는 나라가 좀 아직도 1차 산업에 좀 치중돼 있고 인프라가 많이 안 깔렸고 좀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어떻게 저렇게 퀵커머스가 빨리 정착될 수 있었냐? 인도에는 이 배달 주문이라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익숙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게 문화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배달에서 빨리빨리 오는 게 이 문화적인 게 중요한데 인도 사람들은 배달 주문에 대단히 익숙하대요. 1300만 개 식료품 상점에서도 보통 전화 주문을 하면 원래 배달을 많이 했고 이 개념은 인도인들한테는 새로운 게 아니다. 널리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인도에서는 이미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유명한 배달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다바왈라라고 하는데 다바왈라. 다바왈라가 뭐냐?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걸 다바왈라라고 합니다. 130년 넘게 뭄바이 직장인들한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왔다. 배달이 되게 익숙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800년대 후반 뭄바이가 인도의 거의 2대 도시, 경제로는 가장 큰 도시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엄청난 대도시인데 전국에서 이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전국 각지에서 인종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음식점이 부족해 따라가지 못했고 각종 얘네들도 안 먹는 게 많잖아요. 무슨 뭐 소고기 안 먹거나 돼지고기 안 먹거나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이용을 했대요. 그럼 도시락을 하면 되잖아. 근데 왜인지는 몰라도 도시락을 소지하기가 그리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느낌에 도시락을 소지하기가 어려웠고 또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인도가 냉장고 같은 걸 잘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냉동고나 저장고가 거의 없어서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면 이게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냉동식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때 한 남성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럽니다. 이분의 이름은 마하데오 하바지 바치치라는 분이 하여튼 아이디어를 냈는데 도시락을 배달하면 어떨까? 도시락 배달 서비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도시락을 주문을 받았대요. 누구를 고용해서 내 도시락 좀 갖다 달라고. 다바왈라라고 하는데 다바가 도시락통이고 왈라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시락통을 나르는 사람. 그래서 당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다바왈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이렇게 문바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딱 봐도. 이게 누구의 도시락인지를 구별할 수 있냐. 1900년대 초반이에요. 당시 이들은 대부분 문맹입니다. 문맹. 글을 못 봐요. 그럼 인도인들은 종교가 많이 다르잖아.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잘못 배달할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남의 걸 배달해주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슬람인들한테 만약에 무슬림들한테 돼지고기 있는 거 주면 야 이거 문 닫을 수 있어요. 문 닫을 수 있어요. 힌두교인한테 소고기를 준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놀랍게도 도시락 뚜껑에 기호를 표시했다 그럽니다. 근데 문맹이래매. 문맹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그냥 기호랍니다. 이름이냐? 이름 아니래요. 요건 뭐냐? 아, 건물. 요건 뭐냐? 이건 그냥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다바왈라 중에 요 위에 써있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을 아는 게 거의 없대요. 이 기호만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써있는 기호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데 실수가 거의 없다. 600만 번 중에 한 번 실수한다. 그러니까 절대 남의 도시락을 배송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 정도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저 도시락을 저 수십 개 하루에 40개 이상을 보통 나른다고 하는데 한 명이 저걸 나르면서 도시락을 완벽하게 배송해준다. 섞이지 않는다.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희 그 신발 이 광대주 씨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1층에 계셨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 건물 한 거의 20층이죠. 20층이 넘는 건물 전체를 담당했어요. 계약을 하면은 그 아저씨가 와서 아침에 쭉 층을 돌면서 구두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이렇게 닦아갖고 쭉 점심 끝나고 구두를 다 이렇게 배송해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놀랍게도 그 아저씨가 제 구두가 뭔지 정확하게 갖다줘. 그 신기하더라고요. 구두에다가 내 이름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 20층이잖아, 20층. 그러면 그 층마다 누구는 이 구두를 맡기고 누구는 안 맡기고 했는데 그 구두에 이름이 쓰여있는 게 아닌데 누구 구두인지를 정확히만 갖다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랬더니 이게 직업인데 그걸 틀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 구두를 정확히 갖다준 거 보고 좀 놀랬던 적이 있는데 비슷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바왈라라는 뭐 인도분들도 비슷하겠죠. 더구나 이들은 또 놀라운 게 오전에 자신들의 배달구역을 돌아다닌답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모아요. 그 다음에 집합지에서 목적지별로 도시락을 또 나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산다고 일하는 곳이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초구에서 뭐 도시락 모은다고 다 서초구에서 일어나? 누구는 뭐 양천구 가고 누구는 뭐 금천구 가고 뭐 이렇게 가니까 목적지별로 도시락을 다시 나누는데 그런데도 이 간략한 기호만으로 누구의 도시락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직업적 능력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저 문바이의 다바왈라라는 직업이 성업주기라고 합니다. 흰 모자를 쓰고 흰 옷을 입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남자들. 문바이에선 지금도 매일 5,000명이 넘는 다바왈라가 도시락을 배송한다. 이 배송 인력이 5,000명입니다. 5,000명. 그럼 문바이 인구가 몇 명이길래? 문바이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5,000명입니다. 5,000명이 우리나라 대기업이잖아. 5,000명 넘으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 고용한 인력 정도의 인력이 점심마다 지금도 문바이에서는 1,200만 인구를 위해서 도시락을 나르고 있고 이 하얀 모자가 이 다바왈라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달 배송비가 13,000원이래요. 아, 미쳤네. 13,000원을 주면 한 달 동안 점심을 계속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얼마야 이게? 600원 꼴인가? 20일이라고 치면? 한 번 점심 배송에 600원 꼴이 안 나오는 거니까 1인당 하루에 한 40개 정도를 배달. 600원 맞죠? 600원 곱하기 20하면 12,000원. 그렇죠? 이 정도라고 하고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직업의식이 강하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간 엄수를 생명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도시락 틀리지 않는 직업정신. 그리고 시간 엄수를 직업정신처럼 여긴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1차 산업에 있는 나라니까 시간에 대해 널널하지 않으니까 절대 아니라 그럽니다. 점심시간에 칼같이 시킨대요. 평균 1600만 배송 중에 하나가 시간을 못 맞춘다. 근데 그럴 법해. 배고픈데 안 오면 화가 나죠. 바꾸겠지. 점심시간 엄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밥이잖아, 밥.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하나. 시간 엄수 인식이 대단히 강하다고 하고요. 이 다바왈라들의 직업정신 그리고 저 복잡한 배송 시스템, 복잡한 관리체계 이게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기계로 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가는지. 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기계들은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정확해야 되고 위치 정확해야 되는데 기가 틀리면 어떡해? 고장이 나면. 그래서 우리는 고장나지 않는 휴먼으로 합니다. 휴먼이 고장나면 어떡하냐고 물어봤대. 거기 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5에서 20명의 다바왈라당 1명의 서브 다바왈라를 둔대요. 무슨 소리냐? 20명 중에 1명이 아파! 그러면 서브가 가는 거죠. 휴먼의 오류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기계들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장인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몰랐지만 진정한 배달의 민족이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배달의 민족은 개인적으로 인도에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은 배달업을 130년 하신 거죠. 이 할아버지는 아마 배달만 한 50년 했을 겁니다. 50년. 평생 직장으로 알고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나라의 이제 문화, 인식 이런 게 중요한데 인도가 최강 배송 시스템이 될 수 있었던 게 인력이 물론 많고 인건비가 싼 것도 있었지만 저런 문화 또 직업의식이라 그러죠. 이 인도 배송기업들은 다바왈라의 강력한 기본에서 배우고 있다. 인도의 퀵커머스는 결론적으로 다바왈라가 모습만 바꾼 거다. 기술 기반의 다바왈라. 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게 한 인도 교수의 인터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편의성은 일방통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경험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번 새벽 배송을 경험하면 이틀 뒤, 3일 뒤 배송을 못해. 답답해서. 한 번 10분 배송을 맞들이면 이제는 새벽 배송, 2일 배송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늦게 와서 말이야. 이게 말이 돼? 한 번 경험하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인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존 배송이 하루에서 이틀 소요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아, 기염을 토하는 거죠. 그렇게 늦게 배송되는 걸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말이야. 내가 배고픈데 하루 있다가 온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인도 교수님이 그 아마존을 성토했다고 하고요. 거의 뭐 기염을 토하죠. 이길 배송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니까 2300만이라고 했죠. 2035년까지 2300만 휴먼 비잉이 당일 10분 배송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인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보니까 옛날에 약간 그 생각이 나요. 슈컬 대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가 각종 선거 있을 때마다 유권자를 찾아서 투표함을 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옛날 영상 기억나시죠? 이 옛날 썸네일입니다. 인도 유권자 수가 10억 명이에요. 그래서 저기 시골에 있는 데는 투표를 하기 어려우니까 투표함을 지고 실제로 이동을 합니다. 산악지형도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 게 투표함이에요. 유권자 찾아서. 그리고 산에서 만나면은 기억나시죠? 손가락을 확인하죠. 손가락에 투표함에 마킹을 해줘. 이게 며칠간 안 지워진다 그럽니다. 산에 만나면 야, 저 마킹 없네. 찍어. 제가 왜요? 아, 찍어. 찍고 쭉 거지고 가고. 자, 요렇게 찾는다고 하는데 역시 개인적으로는 그 바이오 휴머노이드 날아가니까 생각. 아, 요것도 있죠? 예전에 아마존 AI 스토어에서 AI에 물어보면 답변을 해줬죠.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거. 정말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1000명의 인도인들이 있었다. AI가 아니라. 그게 AI라고는 안 했어. 이 스토어가 AI 스토어라고 했지 답변을 AI가 해준다고는 안 했거든. 알고 보니까 1000명의 인도분들이 답변을 했던 걸로 또 유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바이오 휴머노이드 나라 인도니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